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슬픔은 환영받는 감정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우울한 일이 많죠.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슬픔은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다른 어떤 오락거리를 찾거나 나를 자극하는 것을 찾아서 그 슬픔을 잊어버리거나 그 슬픔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슬퍼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남의 슬픔에 대해서도 잘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냉담하게 지나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슬퍼할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해야 할 일들도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큰 슬픔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군사들도 풀어서 다윗을 죽는 순간까지도 괴롭혔던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죽었는데 그것을 슬퍼했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다윗 개인적으로는 춤이라도 춰야 할 만큼 기쁜 소식이 바로 원수가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죠.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10년 넘는 그런 도망자 신세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던 그것이 왕으로 그래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원수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 왕이 죽기 전에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였는데 블레셋이 여기 가자를 비롯해서 다섯 개 도시 해안에 블레셋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중앙으로 진출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 해안도로 해변길 비아마리스하고 또 여기 이스라엘 평야라든가 이 비옥한 지역들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벡에 있던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이동해서 수넴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길보아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산에 있었던 사울이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죠. 사울이 다급해서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엔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얼마 전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을 안 해서. 근데 사무엘이 죽었던 사무엘이 잠깐 사울에게 나타나게 돼서 그 영매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사무엘의 말은 내일 사울 너와 요나단 너희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예고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자, 성경은 이 길보아 전투의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 결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예견된 그 전쟁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좀 남부지역인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말렉 청년이, 이스라엘 청년은 아니고 그 아말렉 족속의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전장의 현장에서 사울의 그 왕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그 팔고리를 가지고서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그 왕관이 이제 다윗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아말렉 청년은 아마도 이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보고하러 온 것이죠. 뭔가 포상이라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옷을 잡아 뜯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이 히브리어로는 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아. 유대인들이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이 그 안에 일어날 때 가장 격렬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만 옷을 찢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찢었다라고 그래요. 그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한 600명가량 됐었거든요. 600명이 다 같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 그것을 애도하며 슬퍼하며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슬픔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600명이 쫓겨다니라고 옷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그 슬픔을 표현했던 것이죠. 사무엘하 1장 11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지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블레셋 칼에 무참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애도했던 것이죠. 다윗이 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조금은 더 이해가 됩니다. 사울과의 개인적인 애증관계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큰 상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그 상황 때문에 또 함께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그 아말렉 청년을 불러서 신문하죠. 그리고 그를 꾸짖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은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의 손을 들어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명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악한 행동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이러한 시편을 남깁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기로, 그래서 완전히 행하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손을 들어 그 왕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거기서부터 그 악에 자기가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랬던 그 사울,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사울의 위협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위협을 참아내면서 그동안 버텨왔었던 것이죠. 그랬던 사울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을 듣고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죠. 자신이 그동안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힘들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지켜왔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복받쳐서 눈물이 났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그의 방패와 요새가 되시는 견고한 영혼으로 다윗은 빚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썼던 그리고 올렸던 기도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는 억울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심어왔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어서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에 원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신은 스스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박해했던 그런 사울 왕 때문에 괴로웠지만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를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고 또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묘한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금식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잘못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앞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사무엘 하를 보면 2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드디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 결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크고 작은 원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자세가 있죠. 복수는 나의 것. 이것으로 목표를 삼고 어찌하든지 내가 시원해질 때까지 복수하고 말리라.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망하도록 저주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결국은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다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영혼으로 빚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그 교회에 한 3일 정도 웨일즈에서 훈련 받으시는 그 팀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3일 정도 시간을 같이 보냈고, 그리고 여기 머물다가 또 텔아비브에 있는 아즈리엘몰 아시죠? 거기 전망대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한번 가고 싶어서 같이 갔습니다. 49층이었는데 올라가자마자 거기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저쪽 공항이 보이고 이쪽은 지중해 방향으로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인솔에 오신 목사님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텔아비브의 상황들을 조금 나눴어요. 동성애 퍼레이드가 지금 20년째 진행되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면서, 시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이것을 지원하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다른 얘기, 조금 다른 관점의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을 만나주셨죠. 그리고 막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이렇게 품어주시면서 대화했던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공동체 안에 정말 세상적인 평가로는 정말 다 거부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함께 공동체에서 받아주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상황들을 또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텔아비브 그 전망대 그 밑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심으셨어요. 축복하는 기도들을. 근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좀 정리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동안 참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정리하고 있는 모든 것, 나는 옳다라는 좀 그 가치를 많이 추구하면서 내가 좀 지냈구나, 그런 것들이 좀 돌아봐졌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더 다가가고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어떤 그런 가치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옳고, 어떤 그런 가치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지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텔아비브 그 전경을, 창 밖으로 펼쳐진 전경들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작은 다짐들을 했습니다. 아, 좀 달라져야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구하고, 또 그런 내가 옳음을 입증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슬픈 노래를 사울을 위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 전체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합니다. 두 용사의 용맹을 그렇게 높이고 또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그 죽음을 애도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잃어버린 것이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족속의 그러한 상실임을 노래했습니다. 상실을 슬퍼하는 시간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묵은 감정들, 묵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이죠. 다윗 개인적으로도 그 슬픔을 노래함으로 자신이 그동안 어려웠던, 고통받았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그 왕을 잃은 슬픔을 이렇게 같이 애도하면서, 그 슬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며 이제 새롭게 펼쳐질 다윗 왕조를 위해 함께 일어설 준비를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 애도의 시간들을 함께 경험했던 것입니다. 슬픔은 그래서 숨겨야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은 빨리 닦아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애통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와 민족과 또 세상, 세계 여러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분쟁과 또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파괴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가자에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이 날아오고 또 함께 공방을 하며 또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분쟁과 상실과 슬픔의 그 순간, 그것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러한 삶의 현장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우리 역시 함께 그것에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엎드리며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